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을 회복하라 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각자의 삶에 있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물론 다 우리 각자 네 삶을 다 귀하게 여기시겠지만 우리 각자의 삶은 말 그대로 한 번뿐인 그런 인생입니다. 이 땅에 주어진 이 삶은 누구나 공평하게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참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들 눈치 보면서 남들이 어떻게 하나 대충 두리번거리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삶의 목적 없이 그렇게 한번 이 주어진 인생을 그냥 그렇게 흘려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내 삶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지켜보면 열심히 산다고 해서 꼭 성공이 보장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지만 실제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세상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그 목표, 목적을 이루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참 변화가 일어나죠.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도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내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신없이 내가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다가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분주하게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주어진 일, 신앙생활도 그냥 주어진 일을 하든 나에게 뭔가 마치 일을 하거나 숙제나 과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지만 여전히 피곤하고 지칩니다. 내가 지금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내가 신앙하는 이유, 목적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신앙이 시들해지고 어려움을 만나면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내가 알아도 돌이킬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하던 이 신앙에 그냥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그냥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교회 다녔으니까 그렇게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루틴대로 그렇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이 인생이 가장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생입니다. 내 생각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그 인생에 남들이 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나와 저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내가 신앙하는 이유, 내가 기도해야 할 이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금요예배가 있으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이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나의 삶에도 분명히 나의 인생에도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분주하기도 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흐름에 그냥 끌려가지 않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하는 내 안에 분명한 이유, 목적,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다 말씀을 보고 듣고 다 아는 것처럼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냥 남들처럼 나이가 먹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경험대로 사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남들은 죽어가는데 광야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악합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세상은 더 험해질 수도 있고 세상에 항상 문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 질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서 갈 때에는 남들이 볼 때는 뭐 저 사람이나 나나 저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 저 사람에게도 문제도 있고 연약하기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이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의 영이 죽어갑니다. 신음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서 영으로서 우리 육신의 세력을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시대를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살지만 그러나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미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말에도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으로 살겠지만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앞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이 믿음이 요동하여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육신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연약하고 피곤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회복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얻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에베소서의 뒤에 가면 영적 전투가 나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 적들과 싸우기 전에 내 앞에 있는 우리의 신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기 이전에 그냥 문제 해결하기 위한 신앙과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근본적으로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우리 부르심이 먼저 이것을 굳게 잡을수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부르심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오늘 말씀의 복음을 위하여 바꿔 말하면 바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내 안에 분명한 나의 부르심 하나님이 왜 왜 나를 그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그 믿지 않는 이 불신 가정 안에서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이런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남들이 모르는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위하여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이 시간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여러분에게 제일 기쁜 소식은 뭐겠습니까? 말하지 마시고 창피하니까 지금 나에게 여러분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 뭘까? 정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로또가 당첨되든지 여러분 재테크 투자한 게 대박이 나든지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직장에 취업이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혼자만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 그 자매와 결혼하는 거 아마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뭐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소원하는 대로 다이어트에 정말 성공해서 10년, 20년 전 그 몸매로 돌아가고 장로석에 그 꽁꽁 숨겨놓고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그 옷을 정말 입는 그날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고는 그런 어떤 기도 제목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기쁜 소식 복음은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또 찬양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정말 나에게 가장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명절 기간에 MTS 선교 훈련 2단계 마치신 분들과 함께 몽골 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수도에 갔다가 이제 다음날 이튿날에 아침 일찍 아침을 먹고 9시에 출발을 해서 오후 늦게 하루 종일 중간에 점심을 먹긴 했지만 하루 종일 달려서 오후 한 4시 반 5시 그 정도에 숙소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달려서 또 다시 그 몽골에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전도를 나갔는데 또 다시 차를 타고 구석으로 한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 막 길이 험한 곳을 또 다시 찾아서 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바람이 날리고 시골 그 제가 어렸을 때 막 비포장 도로인 그 제 고향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막 흙 바람이 불면 흙먼지 날리고 막 온 사방 모래 막 뒤집어 쓰는 그런 그런 시골 동네에 거기에서 각 조별로 5개의 조로 나누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각 조별로 각 구역이 다 나누어져 있어서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대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사람이 나오면 이제 들어가도 되는지 해서 들어오라고 얘기하면 거기 들어가서 그 천막으로 된 그 게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때로는 안 못 들어가면 그냥 밖에 서서 대문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복음을 전해서 각 조마다 그 옆에 그 통역해 주는 각 조마다 통역해 주는 지체가 있었습니다. 몽골어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하고 통역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 순수하게 다 믿고 영적 기도를 하고 기뻐하고 그런 모습을 한 사람, 두 사람 경험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그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루 전도하고 돌아온 각초마다 전부 다 서로 우리 조가 제일 은혜가 많았다 다들 그런 얼굴로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서로 공감하는 거죠. 내가 믿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처음 보는 여기까지 와서 뭐 다른 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무슨 음식을 먹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긴 했지만 그게 별로 그렇게 큰 기쁨이 아닙니다. 뭐 다른 게 기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는 그걸 보는데 모든 그 같이 나간 모든 분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을 참 보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바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 모든 인생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는 바대로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생명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 원하셔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예수를 믿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날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이지만 빌립보서에서 동일하게 빌립보 교회에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보면 과거에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내가 자랑으로 삼고 자기 부르심이라고 생각했던 것, 자기의 성공 목표로 삼았던 것, 나의 자랑이 무엇이었는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난 지 8일 만에 세상에 보면 혈통적으로 뼈대 있는 그 유대인이었다, 그걸 고백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내가 정통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바리새파 사람이고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율법에 정통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그야말로 랍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그의 놀라운 자신의 그 부르심을 깨닫고 놀라운 그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고백하기를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 나에게 그 유익이라고 여겼던 것, 내가 세상에서 취하기 위해서 내가 자랑하고 목표로 삼고 그 좋아했던 것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그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8절에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유익하던 것, 세상에 내가 자랑으로 삼던 것들 그걸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버릴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얻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나의 자랑 그것을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내가 받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나누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누어주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꾼이라는 이 말이 번역은 일꾼이지만 그 의미는 원래 의미는 종입니다. 둘로스 종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나는 복음의 일꾼 바꿔 말하면 나는 복음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당하고 해를 당하고 핍박당하고 바울은 나는 복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대로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삶,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복음의 종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복음의 종이 되었고 이것이 자신의 부르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곳에 부르셨든지 우리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만나고 있는 나를 불러주신 영역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이 옮기시면 사람이 볼 때는 직장에서 그것이 잘리는 것이든 어떻게 되는 것이든 하나님이 옮기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 듣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세상의 죄악을 위하여 잠시 잠깐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도 그때뿐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정말 네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언제 정말 기쁜가? 내 인생에 정말 후회할 것 없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던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영혼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있는 이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을 들고 갈 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나를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하고 내가 내 육체를 위하여 살면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내가 나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면 주님이 즉시 모든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지키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죽고자 하면 절대 주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가 또한 두 번째는 그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그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일꾼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하고 많은 서신서를 쓰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놀랍게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의 고백은 그의 인간적인 어떤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못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래 능력이 있어서 원래 인간적인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는 배설물로 여기게 만드시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 수 없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냥 이것이 아 바울의 삶이구나 그냥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내 능력 나의 지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할 때 능력이 부족하며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꾸짖지 않고 우리에게 후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하는 내 능력 가지고 자랑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돌이켜보면 우리 개개인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받고 참 변화된 것이 각자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자신은 이미 잊어버려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 같지만 처음 교회에 올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주변 그때 그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괜찮다고 얘기하시면서 물어보시면 그동안 몰랐던 비밀을 놀라운 그 비밀을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제는 말해줄 수 있다 얘기해 줄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나는 변화될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나의 그 죄가 끊어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각 사람 안에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세상의 이론과 철학으로 무장해서 절대 내 주장, 세상의 내 경험, 절대 변하지 않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 그 강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이론,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이론과 경험과 나의 그 쓰잘데기 없는 고집과 무슨 그 개똥철학 같은 그런 것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더 이상 변하지 않고 다 안다고 여기는 내 안에 높아진 마음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변화되는 것, 내 고집이 꺾어지고 내 강한 것이 깨트려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고 와서 교회 안에서 내 눈빛이 바뀌고 내 언어가 바뀌고, 절대 옛날에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변화된 그 각자 나는 모르겠지만 변화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고 신앙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수고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은 내 능력과 지혜로 안 된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위에 사는 이것도 인간적인 능력으로 된다면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롭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잘할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잘하고 강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받고 칭찬받으면, 참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억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역사는 세상의 방법,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강한 내가 죽어지고 내가 깨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이것은 사람의 지혜 말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말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십자가를 지고 내가 깨어지면,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보배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아직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은 어떤 죄의 문제, 내가 성실하거나 착하지 못하고 내 의지가 약해서,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것이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먼저 내 안에 역사하도록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세 번째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조건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선물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일에 그가 증인이 됐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 예전에 사울이 바울 이전에 그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는데 사도행전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성도들을 핍박해서 흩어지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교회를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믿는 자들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아주 무섭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성에 안 차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에 안 차서는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와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서 그렇게 하려고 공문을 받아서 갔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이 사울을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정말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신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가운데 무지함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그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선물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예수 믿기 어려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안에 강한 상처, 또 고뇌에 대한 상처, 불신앙, 고집, 어둡고 패배적이고 방황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우리들을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어떤 은혜를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까? 그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가 되어보면 그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알지 못했던 부모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 전에도 나름대로 알기는 않았지만 더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어려서부터 착하고 성실하고 알아서 그렇게 큰 것 같은데 부모님 고생 별로 안 시켜드린 것 같은데 아기를 키워보면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헌신 갑질불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이 다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아기를 보면 아무리 부모가 피곤해도 아기가 울면 그냥 밤중에라도 일어나서 젖을 물리고 또 우유를 타서 먹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그 어린 아기는 밤새 칭얼거리기도 하고 또 아기가 밤중에 갑자기 뭐 열이 나거나 아프기만 하면 병원에 달려가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뭐 아이가 딸이 세 명인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토요일 밤에 밤새도록 그냥 울어가지고 밤을 꼴딱 새고 주일날 와서 이렇게 주일을 보내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아이를 키웠는데 청소년이 되면 이제 남의 집 아이가 된 것처럼 갑자기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안 되고 반항을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막 기가 막히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참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처럼 내가 원래부터 믿음이 좋고 원래부터 내가 성실하고 원래부터 사람답게 살았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을 생각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주님께 다시 기억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과거에 어떤 자였는가?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그 옛날 모습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다 그냥 다른 지금도 세상에 악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본질상 심판받을 진노의 자녀였다. 바로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던 그 소망 없는 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내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죄와 상처로 인하여 사람을 피하거나 불안과 두려움, 혈기, 미움, 분노, 무기력과 게으르고 악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나를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은 나의 이 부르심에 대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이런 은혜를 입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큰 두 번째는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아주 그 죄에 속하여서 악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던 그런 인생을 주님이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 풍성함을 우리가 전하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이러한 부르심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힘써야 될 일은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냥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더 풍성히 알아서 이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러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우리가 이것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이 열심히 더 일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야만 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우리가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받았던 은혜, 내가 옛날에 알았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풍성하신 예수님, 전에 몰랐던 더 새로우신 그 예수님을, 풍성하신 그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 예수님이 더 새로운 차원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깨달아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새로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경륜을 앞에 이 경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앞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뜻을 경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별로 이것이 감동이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어려운 말로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 영원부터 하물이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셨던 그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누구에게 나타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그 비밀을 나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그 뛰어난 이 세상에 그 무슨 천재 과학자, 그런 천재 과학자도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물리학자나 수학자도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자연 만물을 연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 놓으셨는지, 이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미련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볼품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구원의 하나님의 뜻, 이 놀라운 경륜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바로 나에게, 나를 통해서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나는 과거에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파괴되고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이 복음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을 쫓아가다가 보면 세상의 것이 귀해 보이고 세상의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와 사랑, 우리가 이것을 점점 더 무감각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이 이제 너무 식상하고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나의 눈과 마음을 자꾸만 세상에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 점점 더 세상에 매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고 세상에 그냥 끌려다니는,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나의 삶이 또다시 더 분주하게 더 열심히 그냥 채찍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멈춰서서 주님 앞에서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인생에, 가장 나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정말 나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것, 정말 나의 영혼에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내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가장 귀한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이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줘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누군가 설교자가 말해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될 때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세상에 내가 좋아하던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 이제 그것이 배설물로 여겨진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전에 보지 못하였던 것, 내가 볼 수 없었던 것, 세상에 볼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복음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게 바울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님께 나갈 때에 이러한 은혜를 주님께 구하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온갖 이 쓰레기와 같은 것, 하나님 내 삶에 또다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버려야 될 것들, 배설물과 같은 것들,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악한 것들, 하나님 거기에 더 이상 내 마음과 내 눈을 빼앗기지 않고 내 시간과 나의 물질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직 가장 귀한 것, 하나님 나라 복음 앞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이런 인생을 주님 앞에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이 가장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다시 새롭게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음이 귀하게 여겨질 때 더 이상 우리가 세상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물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우리가 내가 남보다 더 조금 더 뭔가 잘해서 그래야만 내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서 경쟁하며 나를 작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 우리 안에 보배를 주시고 나를 복음의 그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경륜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인생으로 불러주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인생의 그 가치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길 때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다시 주님 앞에 기억하고 회복하여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다른 것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선물로 불러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